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가장 실제적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거라는데 사실 내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행복,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 역대기의 모든 이야기의 패턴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어떤 원칙을 주셨고 그의 백성들은 그걸 따를 때 복을 받고 어길 때 심판을 받는다는, 오늘 역대하 36장은 이 불순종과 심판이라는 굴레의 연속을 마지막 정리하듯 기술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나열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역대기 기자가 이 한 장 안에 네 왕 모두 결국 추락이라는 한 공통된 자리에 묶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은 시드기야 왕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그저 네 왕 중 마지막 왕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세 왕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하는데 일단 나머지 세 왕들의 설명은 아주 짧습니다. 가장 짧은 게 여호야긴인데 본문에 그가 8살에 즉위된 걸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 자료를 보면 여호야긴이 즉위하고 5년 후에 다섯 아들을 낳는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70인경이나 열왕기하 24장 8절에 나와 있듯이 그 즉위 나이는 8살보다 18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달려온 역대하의 10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중 어떤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 열왕기서 내용보다 역대기가 간략하게 기록한 유일한 장이 이 36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여러 왕을 짧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36장으로 드러내고 싶은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기를 통틀어 결론 짓는 마지막 장에 와서 이 여러 왕들의 추락을 빠르게 전개함으로써 이 추락의 그림을 큰 그림으로, 큰 시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곧 이들의 추락을 개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아라. 어떤 왕, 어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유다라는 국가 전체의 추락을 말하는 것이며 집단적 붕괴였음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유일하게 빠른 전개를 택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악평을 받은 왕들인 거죠. 왜였을까요? 역대하 3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역대기 저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동시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게 거의 폭발적인 죄 수준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모든 백성들 모두가 타락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이 말은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개별적 혹은 단기적 악행들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제사장,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전 왕들을 범죄하여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범죄하여가 된 거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대체 뭘 한 것이 크게 범죄한 거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역대의 말씀을 통해 쭉 들어오신 것처럼 왕들과 백성들 전체가 뭘 해왔는지 14절의 얘기,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르는 것, 거룩하게 두신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악이요 범죄랍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의 크게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범죄가 될까요?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 산당을 만드는 것, 성전을 좀 더럽힌 것이 어찌 그렇게 크게 범죄인 걸까요?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달려온 역대하의 마지막 장에 다다른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거듭해서 보는 장면은 이런 거죠. 여기 하나님이 바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그걸 어기고 자기가 좋은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굴레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나 여호와에겐 기준이 있다. 너희는 내 뜻대로만 해야 한다. 반드시 내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는 왕과 백성들은 내가 선물을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과연 역대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의 주석가들은 역대기 전반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온 내용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요, 크게 범죄한 것, 둘째 성전을 더럽힌 것, 셋째 선지자들의 비웃음입니다. 첫째 크게 범죄했다라는 말은 14절에 나온 말인데 사실 범죄하다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마알이란 단어는요 사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들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호야김이 실제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게 예레미야 26장에 쭉 서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이런 범죄를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알,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알,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한 사람이 스스로 성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신실하지 못할 어떤 대상이 있는 그 대상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관계적 용어입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보인 어떤 외도와 탈선이 가장 적절히 보여주는 이 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 정확하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여기서 신의를 저버림이 마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다 백성의 범죄하다를 그냥 여기 있는 나의 원칙을 내가 그어놨는데 너는 그 원칙을 넘어갔어, 그래서 범법했어,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것을 범법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곧 그들이 도둑질하고 착취함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둑질 착취가 악인 이유는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결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역대기서의 세 가지 요약 중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힘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장소, 주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관계를 더럽히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역대하 3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꼈다라고 말하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라고 얘기합니다. 뭘 아낍니까? 그 거하시는 곳. 그 백성과 단순히 거하던 물리적 자리를 아꼈다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만나는 그 거하는 곳을 그분이 아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백성과의 만남을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들의 비웃음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비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두 첫째 신실치 못함, 둘째 성전을 더럽힘, 셋째 선지자들의 비웃음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악이었습니다. 자,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악하다고 보시고 진노하시는 걸까요? 그분의 단 하나의 관심은 그저 범법을 했는가 원칙을 지켰는가 아니라 나라는 여호와 한 존재와 너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분에게는 그 관계를 깨뜨림을 모두 악으로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분의 심판이 그저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원칙들을 세워놨는데 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법 기준에 의해 판사가 내리는 어떤 형벌이거나, 내가 진짜 신인데 마땅히 나를 높이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 감히 잡신 섬겼기 때문에 진노하는 독재자의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왕들은 실제로 선했고요, 그 행위가 범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분향한 것 하나로 정죄받았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그 행위를 단순히 행위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란 단어가 범법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치 않았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에 능통한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은 가장 큰 죄는 뭐였죠? 돈을 탕진하고 창기하고 타락한 삶을 산 도덕 위반이 아니라 그의 죄는 더 크고 중하니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을 요구하신 그 시험조차 네가 내가 정한 기준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관계 용어였습니다. 곧 구약에 끝없이 나오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며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칙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예요. 라면 아주 작은 산당 하나도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산당 하나까지 그렇게 디테일한 법으로 심판을 해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대체 이 우상이라는 것의 실상이 뭐길래 그것이 왜 꼭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이 우상이요. 우상 숭배에서 숭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worship, 경배죠. 그리고 산당에서는 다름 아닌 분향, 일종의 월십 행위가 벌어지죠. 여러분, 월십은 뭐죠? 무언가를 놀랍도록 가치롭게 여기고 그걸 과도히 추구할 뿐 아니라 내 삶이 움직이는 매우 큰 원동력이 되는 그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좋은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게 있어야만 별로 무가치해 보이던 나의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게 하는 어떤 갈망이요, 그걸 얻어야 내 인생도 좀 가치 있다 여겨지게 하는 그것, 그래서 만약 그것이 없다면 사실상 내 삶에 살아갈 기쁨이 크게 없게 만드는 그것, 그게 나만의 작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이든 유미한 영향력이든 존경받는 삶이든 나만의 원칙이든 평온한 인생살이든 심지어 내 사역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은 끝없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들이 남겨둔 산당, 그들의 불순종을 보여주며 묻는 게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들 원칙 안 지키고 나한테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순종해라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이유가 나 여호와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다른 동기, 다른 열정에서 오는 것이라면 너희는 그것이 너의 탐심, 너의 숭배 대상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왜죠? 그것이 나와의 관계에 크나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요? 이 우상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당돌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대체 왜 나를 위해 우상을 좀 만드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정도로 크게 관계의 문제로 보시는가? 역대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왜 하나님은 범죄하고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에 그렇게 진노하신 걸까? 왜 너는 다른 우상을 나 외에는 만들지 말라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빅뱅 태양도 아닌데 넌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탐하면 그렇게 배가 아프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기의 기록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은 계속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이길래 어떤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예레미야서와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악에 대한 아주 원론적 정의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것이 악이랍니다. 그럼 왜 이게 악입니까?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왜 악입니까? 너무 귀한 분을 버렸으니까 그냥 악인 거죠. 또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악인 거죠. 맞습니까? 아니 왜 그게 악인 겁니까? 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악이라고 말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 나 여호와를 네가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신을 버려 악이야 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만약 그분을 버린다면 너는 영원한 행복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란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넌 이제 더 이상 생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를 사랑한 나 여호와에겐 가장 악한 일이란다.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해서 악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거기엔 진짜 너에게 행복을 줄 그 무엇도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이란다. 내가 말했는데 듣지 않았고 내가 정한 것을 넘어가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그 어떤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다. 왜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권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쏟아진 걸까요? 아니요. 선악과는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 곧 그러니까 결국 너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터진 웅덩이에 가서 너에게 남는 건 결국 불행이기 때문에 그게 악 이란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류가 그 주님을 떠나게 되면 겪게 되는 그 악을 경험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저는 로욜라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 정의한 이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나의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가져가시든 주지 않으시든 언제든지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주신 하나님의 날 향한 완벽한 최선임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정한 행복 내가 정한 기쁨을 더 탐하고 더 갈증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악하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베키 피폴트란 작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나 관계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이럴 때 우리는 전혀 상관도 없는 남에게 하듯이 부드러운 인내심을 갖고 반응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분노는 결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증오란 그 증오의 궁극적 형태 바로 무관심이다. 곧 하나님의 분노는 고약한 신의 성질 폭발이 아니라 악에 대한 그의 거센 저항인 것이다. 바로 신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한 우리 인류의 내부를 좀먹는 그 암 말이다. 16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사실 자기 말 안 듣는 이들에 대한 폭발한 신의 진노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진노의 이유는요, 결국 그들의 행복의 완성신 여호와가 그들에게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된 그 악, 그 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5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나를 버린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너희가 나의 목표가 너의 영원한 행복의 완성이란 걸 믿지 못하고 결국 날 버리고 떠날 때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여호와란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끝없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 있는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가,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딱히 관심이 없으시거나 나라는 사람의 행복에도 크게 관심 없는 그런 신이시며, 특히 내가 바라는 걸 구해도 도통 주시질 않으니 그 불신, 그 조급함이 스스로 나의 웅덩이를 파게 만드는 그것, 예,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우리가 산당을 남기는 이유이며 그 끝은 터진 웅덩이고 그것이 바로 선하신 주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뭘까요? 예, 그분이 나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그분은 날 향한 절대 선하심을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알 때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정리한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뭐가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얼만큼 즐거워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이 말은요, 그냥 길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과 연결된 모든 순간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엔 지금 이 순간도 포함됩니다. 그 영원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가는 그 순간도 포함됩니다. 나에게만 그것이 없어서 가장 초라한 순간조차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며 그때 주님은 가장 영화로워지십니다. 7절에 나온 유다의 성전 파괴가 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저 거룩한 전을 파괴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 파괴이며 예배 파괴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성전 파괴는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월십, 예배,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행복으로의 완성으로 보는 즐거움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을 가져다 줬다는 것. 이게 성전 파괴의 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정직입니다. 악을 행했던 왕들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수도 없이 정직하게 행함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왕들이 뜨지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고, 여기서 여러분 야샤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에서 의인을 표현할 때 함께 쓰인 정직한 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도 정직이 야샤르입니다. 단순히 솔직해가 아닌 원어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이 분석한 단어가 영어로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모호함이나 다른 흐트러짐 없이 곧장 그에게 나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일까요? 정직이 왜 악의 반대 길이라고까지 역대기는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조건 솔직하면 되는 걸까요? 솔직함. 여러분, 솔직과 정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살쪘지. 자, 그 다음 기대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니, 살 안 쪘어 겠죠. 근데 남편은 오늘 아침 정직하길 기도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응, 여보 많이 살쪘어. 내가 보기에도 흉해.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살면 모든 인간관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솔직은요, 솔직은 그저 사실에 합치하려는 태도이지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해 정직은요, 너와 나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진리에 합치하려는 태도입니다. 곧 주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솔직하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너와 나와의 어떤 가리움도 없이 나는 너와 가장 투명한 관계를 맺고 싶다. 네 모든 죄, 네 모든 우상, 연약함 모두 꺼내놓고 나오라. 단순한 순종이요? 아니요. 그보다 우리와 진실한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는 의인을 상당히 자주 정직한 자로 표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직했다고 의로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요, 갑자기 23절에서요, 이방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한 건 불순종, 우상숭배, 실패, 절망이었지만 거기서 나 홀로 회복 이뤄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한 겁니까? 우리의 실패에 대한 정직에서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요? 네 모든 우상 다 없애고 나와라? 아니요. 구약 전체가 말하는 건 너희 결국 그 우상 제거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분은요, 너의 모든 우상을 없앤 자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너의 반복되는 실패, 우상을 가진 채로 절망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는 자. 주님, 전 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 나를 오직 당신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실패에 대한 정직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정직 야샤르의 관계야말로 사실상 인격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숨김 없이 베드로 너의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것까지도 모두 꺼내놓고 야샤르 스트레이트한 나와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순한 우리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껏 당신의 백성과 이 전쟁 같은 사랑을 꿋꿋이 해오신 분이시며 앞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못난 우리의 모습에도 계속해서 이 전쟁 같은 사랑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어떤 오름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바로 나라는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종류의 불안함, 모든 종류의 거친 생각들, 약함들을 다 꺼내놓으시고 나를 추구하시는 그분을 추구하는 자리로 곧장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